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와 국제사회 뉴스를 선정해서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미국 본토와 하와이, 감도를 비롯한 태평양군 작전선구 안에 미제 침략군 기지들과 남조선과 그 주변 지역의 모든 적 해상물들을 타격하는...
They have nuclear capacity. Now they have missile delivery capacity.
우리 군은 북한군이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하는 한미 공동의 대비태세를 완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네, 북한의 미국에 대한 위협 발언, 또 미 국방장관 한국 군 관계자의 대응 발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경고 등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뉴스의 핵심이 됐던 소리들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이동혁, 윤국한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 가지 한반도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분야별로 하나씩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핵시설 재가동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북한이 2일 영변 핵시설 재가동 발표로 또 하나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 원자로가 2007년에 가동 중단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좀 들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네.
미국은 그 다자회담, 6자회담을 통해서 핵 문제 해결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6자회담이 열린 것이 2003년 8월이죠. 2003년 8월에 첫 회담이 열렸고요. 중간에 성과와 실패를 계속 거듭하면서 흘러오다가 2005년 9월에 아주 큰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9.19 공동성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합의에 따라서 북한은 우라늄을 포함해서 플루토늄 방식 모든 핵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도 이제 계속 좀 엎치락뒤치락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2007년에 또 두 차례 합의가 있습니다.
네.
2월에 한번 합의가 있었고 10월에 합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한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는 2007년 10월에 핵 합의에 따라서 가동을 중단했던 그런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2007년에 중단을 했다가 또 2008년에는 깜짝 놀라게 또 봉인을 풀고 연료봉 재처리를 했다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때 놀라게 또 했는데요.
예, 미국과의 검증 방식을 놓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북한이 다시 한번 재가동을 발표했었죠.
네, 이번에 또 이제 재가동 선언을 했는데 이번 재가동 선언에 저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가동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네.
재가동을 하려면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들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분석이 다른데요. 여전히 시간이 걸린다고 봤을 때 현재 지금 나오는 분석들을 보면 북한이 미국에 대한 압박용으로 이번 원자로 재가동 선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원자로를 재가동해가지고 다시 또 플루토늄 방식의 그런 핵개발을 계속하겠다 이런 의지를 천명한 것을 우리가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일이 문제인데 어떤 분들은 몇 년 걸릴 거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냉각탑이 없이도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예.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 이 재가동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차가 좀 있었던 것은 바로 냉각탑 관련 때문이었습니다.
네.
지난 2008년에 6자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서 이 미국 CNN 방송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이 폭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네. 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 냉각탑을 다시 건설하려면 북한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이었고 이것 때문에 다시 재가동을 하려면은 꽤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분석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북한 당국의 발표가 나온 이후에 저희 VOA 방송이 관련 전문가들을 좀 인터뷰했습니다.
네.
아, 그 중에서 그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차장을 지냈고 이 북한 영변에서 핵 사찰 협상에도 참가했었던 올리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 그리고 또 이 북한의 위성 사진을 오랫동안 판독한 그런 북한 관련 전문가죠. 아, 38 로우스라는 북한 전문 매체에서 일하고 있는 닉 한센 씨 이런 분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아, 분석 그리고 관측은 북한이 이번에 그 냉각탑을 다시 건설하지 않고 그리고 그 주변에 북한 영변 5메가 원자로 주변에는 아, 경수로 지금 북한이 작업 중인 경수로가 있고요.
네.
그 인근에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강이 있습니다.
네.
이 경수로는 강을 통해서 물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냉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이 경수로와 이 오메가2 원자로를 다시 관으로 배관으로 연결해서 이 경수로로 가는 이 물이 오메가2 원자로로도 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함으로써 냉각탑 없이 그 냉각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면 탑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전문가들의 주장은 아, 몇 개월도 아니고 몇 주면은 아, 재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 재가동되는 시점부터는 바로 플루토늄이 1년에도 핵무기를 한 기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추출되고 이것 때문에 재가동 시기 자체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몇 달이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한국이 이제 컨소시움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같이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중단된 상태인데 한국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원칙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
아, 그 한국의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그간 그 이루어진 합의들과 약속들을 지켜라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한국 정부가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하고 또 국제사회 IAEA 같은데 특히 이제 관심이 클 텐데요. 어떤 반응인가요?
네, 미국 반응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난 합의를 지켜라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백악관이 그렇게 밝혔고 국무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합의라는 것은 2007년에 두 차례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지금 문제의 원자로가 2007년 그 10월 합의 때문에 그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때 합의를 준수를 하라 이런 입장입니다.
네. 뜻밖의 이번에 중국도 그 유감 표명을 빨리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은 최근에 북한의 그 계속되는 도발적인 위협에 대해서 다소 그리고 상당히 적잖이 비판적인 견해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북한이 영변의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곧바로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이 홍내희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북한의 발표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중국은 6자회담의 당사국으로서 또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그 원자로를 재가동하면서 핵무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을 노리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일본도 하려고 맘만 먹으면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일본도 또 핵무기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그 기술적인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여러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게 돼서 중국으로서는 정말 북한의 핵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북한의 이번 그 원자로 재가동 선언과 관련해서 한 가지 그 의미 있는 그 분석이 필요한데요.
네.
그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실 미국은 그 북한과 그 90년대 초부터 그 핵 문제를 놓고 합의를 벌여왔습니다. 지난 1994년에 큰 합의가 있었죠. 제네바 핵 합의가
네.
지난 1994년 10월에 있었고, 물론 그 뒤에도 제대로 핵 합의 사항이 그 이행되지 않고 상당히 그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을 보이다가 2003년 8월부터 6자회담이 다시 또 시작이 됐는데요. 아, 그렇다 하더라도 그 미국의 그 외교적 노력이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성공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한 20년 넘게 해온 그 외교적 노력 때문에 북한의 추가 플루토늄 생산이 사실은 그 상당히 그 중단이 된
네.
그런 거 성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는 것은 이번에 우라늄 농축 공장도 가동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별도 문제입니다만은
네.
결국은 추가 플루토늄 생산을 안 하다가 이번에 원자로 재가동을 통해서 추가 플루토늄 생산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거기 때문에
네. 네.
핵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대한 변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뭐 전력 생산을 위한 것이다 뭐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공공연하게 이제는 우리가 핵무기를 갖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오고 있어서 참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원자로 재가동 선언에 관한 얘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연일 위협 발언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그 우려되는 위협 발언이 어떤 것입니까?
예, 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서 거의 매일 새로운 위협적인 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최근에는 북한군 그 인민군 총참모부의 명의로 이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 국방부를 말하죠. 펜타곤의 그 핵 선제 준비 태세가 돼 있다라는 것을 통고한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최근에 그 도발적인 위협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상당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긴장을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계속해서 이 북한의 최근에 잇따른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이 도발적 발언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거리 미사일 이동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한국 국방부가 일부 밝힌 내용입니다.
네.
동해로 미사일 두 기를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한 기가 이동된 거는 그거는 이제 국방부가 한국 국방부 확인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총 두 기가 그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지금 은닉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윤 기자가 잠깐 설명한 대로 그 북한이 그 여러 어떤 그 위협 발언들을 해왔는데요. 그런 발언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실행에 옮기는 그런 조치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동해안으로 갔다는 것은 일본하고도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일본에 대한 뭐 위협 또 된다는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그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네.
중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미국 본토까지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네네. 중거리 미사일이라면
네.
물론 당연히 한국과 일본은 사정권에 들어가고요.
네.
무수단 미사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요것과 관련된 이제 그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CNN 방송과 다른 방송들이 보도를 이미 했죠. 그 미국 당국이 그 북한의 그 통신을 감청을 해서 그 밝힌 내용에 따르면 요 중거리 미사일과는 별도로 장거리 미사일도 그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당국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괌에 미국이 이제 MD 그러니까 그 미사일 방어 체제를
그렇습니다.
보강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해 주시죠.
아까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 당국이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미국 군사기지가 있는 미국령 괌 그렇죠?
네.
괌에 대해서도 그 무자비한 공격을 가한다 이런 그 성명을 발표한 상태가 아닙니까?
네.
이 그렇기 때문에 괌에서는 이 주지사가 이 미국 정부에 우리가 이 보호하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청을 이미 한 상태고요. 지금 헤이글 국방장관이 지난주 저희가 그 저기 살펴봤었지만
네.
이 알래스카의 북한의 그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2014년까지 14기의 그 미사일 방어 체제를 추가로 건설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그 괌에 감에 배치하기로 한 것은 미국 국방부가 몇 주 안에 트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동식 고고도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인데요. 요격 미사일이죠.
네.
아, 이것은 이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이 현재로서는 아, 괌이라든지 하와이 이런 미국 다른 그 본토 이외 지역에는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사전 대비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관한 얘기 잠깐 했으면 합니다. F-22Z 전투기가 이번에 또 독수리 훈련에 참가를 했는데요. 이 F-22가 어떤 기종입니까?
그 F-22 전투기는 그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 전투기 중에 상당히 그 최첨단 그 전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52 전략 폭격기와 핵 잠수함 사이엔
네.
그리고 B2 이미 사실 보도가 다 나갔습니다만 그 이런 폭격기들이 그 F-22와 함께 F-22 랩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F-22 랩터와 함께 그 미한 공동 훈련에 그 참가를 했습니다. 그 F-22의 특징은 그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스텔스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북한한테는 상당히 위협이 되는 그런 전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이 추가적인 위협 조치를 이제 또 뭘 내놓을 거냐 하는 것도 이제 하도 자주 여러 번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사실 하루가 뭐다고 매일 새로운 그 도발적인 그런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만 해도 아, 5일이었죠. 5일에는 아,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 러시아, 영국 대사관들의 그 외교관들에 대해서 그 철수를 요청했다라는 네.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사실 이것도 우리가 예상하지는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부는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 북한의 매일 계속되는 이러한 조치들과 발표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이 대외적으로 그 위협의 수위를 좀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아, 앞으로 남은 그 조치들로는 아, 가장 쉽게는 이 개성공단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현재는 아, 그 개성공단에 그 한국 측 아, 관계자들의 입경을
네.
그 금지하고 있지만 이 앞으로 개성공단이 어떤 상황으로 갈지 또 북한이 어떤 조치를 예비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개성공단 얘기는 조금 이따 좀 자세히 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이 과연 북한이 이렇게 그 아주 강력한 언사들을 연일 내놓고는 있는데 실제로 어떤 도발을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또 궁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보는 그 북한의 실질적인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국지성 도발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그 말한 것처럼 미국에 대한 그 핵경무기라든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여전히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한국에 대한 그 다양한 형태의 국지성 도발은 가능하다. 때문에 한국 군 당국과 미국 군 당국이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시점에 이제 맞춰서 한국과 미국의 국방 외교 관리들이 오고 가고 또 전화로 얘기하고 좀 분주한데요.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국무장관이라든지 국방장관과 회담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봐서 가장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 대화 내용은 뭐였습니까?
예. 윤병세 장관은 취임 후에 처음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것이었죠.
네.
그래서 존 케리 국무장관을 만났고요. 또 척 헤이글 국방장관 그리고 톰 도닐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렇게 미국의 외교안보의 핵심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한 대처 그리고
네.
준비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고요. 이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 헤이글 국방장관 모두 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방위 공약을 다짐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또 아울러서 북한에 대해서는 이 부핵 비핵화 협상에 다시 임하고 주민들을 살피는 민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최근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양측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네. 케리 국무장관이 이제 또 아시아 순방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12일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한 열흘 그 간격으로 그 윤 장관이 워싱턴에 와서 캐리 장관을 만났고 또 이제 그 캐리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윤 장관을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반도 상황이 이제 긴박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 기자 아까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그 남북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결국은 외교력으로서 현재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이른바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윤 장관이 그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캐리 장관에게 설명이 있었고요. 후속 조치들은 그 캐리 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그 당시에 아마 더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개성공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개성공단 사정이 어떻습니까?
예. 북한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근로자들의 입경을 금지한 이후에 지금 사정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 원자재, 부자재들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식자재도 그 부족해서 식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요.
네.
이미 그 지난 5일 현재 이 개성공단 기업 세 곳이 이 자재 부족을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는 지금 한국 입주 기업들은 약 8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북한이 다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져나오지 않고 남아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지만 상황이 갈수록 계속 그 사태는 악화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800명 정도 중에 그 200명 이상이 사실 빠져나왔죠.
네.
빠져나왔고 현재는 그 600명 조금 넘는 그 한국 그 인력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사태가 불안하니까 뭐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 신변 안전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염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가족들이나 또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의 그 분위기, 개성공단의 그 한국인 근로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매우 불안해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개성공단에서 빠져나오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얘기로는 천안함 사태 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엄중한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안함 사태 때도 사실 조업 중단된 사례는 없었고요. 그 정상 가동되고 또 특별한 그러한 그 동요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아주 상당히 그 경계가 강해졌고
네.
북한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도 긴장의 태세가 굉장히 역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사태가 이제 악화돼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태가 악화돼서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 이 남한의 기업들 타격이 클 것이고 북한도 또 타격이 클 텐데 그 피해가 대강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양쪽 다 남북 모두 양쪽 다 상당한 그 피해는 그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성공단 자체가 사실 그 2000년 6월 정상회담이죠. 그 남북 간 최초 정상회담 어떻게
네.
보면 그 결과 예측으로 나온 건데요.
네.
뒤에 많은 그 남북한 모두가 힘을 합쳐 공을 들여서 사실 지금까지 잘 그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
현재 지금 그 123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고용돼 있는 북한 그 직원 전체 수가 그 5만 3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어디가 하는 작은 도시 하나인데요.
그렇죠. 예, 네. 예, 그 정도 규모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돈이 많이 들어간 상태고
네, 네.
예를 들면 그 8억 달러가 넘는 그 투자금을 당장 이제 한국 그 기업 입장에서는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폐쇄 조치로 가게 되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그 북한 직원들에게 그 나오는 그 월급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충 환산을 하면은 연 한 9천만 불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네.
연 9천만 불을 달러로 이거는 그 현찰로 바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연 9천만 불이 상당히 그 달러 부족이 심한 상태에서
네.
9천만 달러를 당장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그 타격은 남북 간 그 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성공단은 사실 그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은 그 기술적으로는 지금 그 정전 상태죠.
네.
지금 평화 협정이 맺어진 것도 아니고.
네, 잠시 싸움만 지금 그렇습니다. 멈추고 있는 상태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게 이제 남북 그 합작이고 협력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네. 그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금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이 이제 폐쇄가 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그 정치적인 어떤 그 파장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경제적인 타격이 규모로 보면 한국 기업들이 큰, 더 큰 손해를 보겠지만, 그러나 이 개성공단에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한국 전체 경제 규모로 볼 때는 그렇게 큰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서 실질적으로 그 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은 북한이 훨씬 크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런 분석도 있죠.
네, 북한의 연 교역 규모가 한 60억 달러 되는데요.
네.
이 개성공단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은 한 해 9천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성공단은 그야말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지금까지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사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 총기 규제 법안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또 한 차례 이 총기 규제 법안으로 큰 뉴스를 장식을 했는데, 현재 미국에서 어떤 법안들이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이 지난해 12월이었죠. 코네티컷주 샌디훅에서 이 사상 유례 없었던 그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초등학생 20명을 포함해서 26명이 사망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에 미국에서 이 총기 규제 법안 이 움직임이 굉장히 컸고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 나섰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상당히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은 높은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의회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여전히 그 오바마 대통령이 전국 주요 각 지역을 돌면서 이 총기 규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법안이 필요한 부분은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총기를 구매하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철저히 하고
네.
그다음에 이 10발 이상까지 들어갈 수 있는 탄창을 제한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그 총기를 불법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처벌을
네.
강화하는 법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방 차원의 그런 그 총기 규제가 잘 안 되니까 주는 주대로 이제 나름대로 또 대책을 세우는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윤 기자가 설명한 대로 사실 연방의회에서는 이게 지금 큰 이렇다 할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미국민 여론은 상당히 그 높아진 상태인데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한.
네네.
민감한 그 반응이요. 근데
네.
사실 지방에서는 이게 주별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메릴랜드 주가 있고요.
네.
크네티컷 주가 최근에 바로 그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시켰고 그 앞서서 이제 콜로라도 주도
예.
총기 규제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그 지지 여론을 등에 업고 연방의회에서 그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그 공화당을 최대한 설득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총기를 갖게 계속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큰 그룹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총기협회 NRA라고 하는 기구인데, 여기에서는 또 새로운 안을 지난주에 내놔서 굉장히 또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 전미 총기협회가 사실 내놓은 것은 아니고 전미 총기협회가 그 재정적 지원을 한
네.
100만 달러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해서 이 전직 공화당 하원의원이 위원장으로 하는 그 대책팀이
네.
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하여 총기 안전 대책 보고서인데요. 지난 2일 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8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진행 중인 그 행정부가 추진 중인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 학교에 일부 근무자를 선정해서 이들에게 40시간에서 80시간의 무기훈련을 시켜서 모든 학교에 배치한다. 미국 내. 이런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교직원들이 총기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주법을 좀 완화해서 허용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미총기협회는 적극적으로 이 뉴욕주에서 사실은 블룸버그 그 시장이 사재를 들여서까지 그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그런 텔레비전 방송, 광고 이런 것들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전미총기협회도 적극적으로 상당한 돈을 들여가면서 다시 한번 이 막강한 미국의 이 압력 단체로서의 역할을 지금 본격적으로 다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미 총기협회 NRA라고 그러죠.
네.
지금 윤 기자가 잘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기본적인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주장은 뭔가 하면은 과연 지금 상당히 심각한 그 총기 폭력 사건하고
네.
그다음에 총기 그 규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총기 규제를 아무리 해도 총기 폭력 사건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 주장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것보다는 요즘 그 영화나 뭐 그다음에 다른 어떤 뭐 비디오 같은 그 게임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그 난폭한 그리고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제재를 하면 제재를 해야지. 총기 자체를 제재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미국 헌법에 그 보장이 되어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NRA의 주장이라면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 총기를 가진 소위 무장 경비요원 교직원을 둬야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수십만 개가 되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총기를 가진 사람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하면 오히려 총기 매상에 큰 그 증거가 있게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사실 총기 규제와 관련한 그 찬성론과 반대론의 큰 논거는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쪽은 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고 또 이것이 네. 많아지면은 사고가 나기 마련이다라는 주장이지만 그 총기 보유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입장은 이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냐
네.
그러면서 오히려 악한들에 맞서서 선한 자들이 총을 가지고 있어야
싸워야 되니까
더 막을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너무 근본적이고 그런 미국 내 사회적 쟁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타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의 총수가 6천 명이 좀 넘는데 미국에서는 1년에 총기로 사망한 사람이 3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모순된 현상인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한반도의 긴장 사태 그리고 미국의 총기 규제법 발효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혁 기자, 윤국한 기자 그리고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